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여호수아 2장의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 초입에 위치한 여리고성 공격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공략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나름의 전쟁 준비를 위해 여리고로 정탐꾼들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막 여리고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쟁에 대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여리고의 전쟁을 위해 한 여인을 준비해 두셨고 이 여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십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여리고를 비롯한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의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행될 전쟁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며 그분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순종과 감사로 따르며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보며 기뻐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뜸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호수아는 두 명의 정탐꾼을 선택하여 여리고를 정탐하도록 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으로 정탐꾼들을 보낸 것은 그가 믿음이 없다거나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나름대로 여리고의 상황을 확인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정탐꾼을 보낸 것에 대해 꼭 그렇게 해야 했나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믿음으로 정복하면 되지 정탐꾼들을 보낸다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행위라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탐꾼을 보낸 상황 자체에 대해 문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사건과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로 정탐꾼을 보낸 사건, 그리고 이어서 진행된 아이성 정탐 활동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쟁을 앞둔 나라가 상대국에 정탐꾼을 보내 그 나라의 상황과 형편을 살피는 행위는 지극히 정상적인 군사활동입니다. 다만 문제는 정탐 이후 인간의 반응과 태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가나안 정탐 이후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또 아이성 정탐 이후에는 자신들의 능력만으로 충분하다며 교만한 태도로 일관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양극단의 반응과 태도로 인해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현실에 매몰되어 부정적 비관주의에 빠지는 것이 불신앙이라는 것과 인간의 교만에서 비롯된 낙관주의 역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부정적 비관주의도 하나님 없는 낙관주의도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기초한 낙관주의적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을 여리고로 보내며 이 일을 극비리에 진행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우리말 가만히는 히브리어로 헤레시입니다. 헤레시는 비밀리에 또는 조용히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는 여리고 정탐 작전이 당사자들 외에 아무도 모르게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정탐 활동을 극비리에 진행한 것은 정탐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효과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도 여호수아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당시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에 대해 불신했고 백성들은 이에 동조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여리고성 정탐은 극비리에 진행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정탐을 위해 두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비록 본문에는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분명 여호수아의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40년 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보고했던 10명의 정탐꾼과는 달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여호수아의 지시를 받은 두 정탐꾼의 반응과 태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정탐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들의 즉각적인 반응, 즉 순종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서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수아의 지시와 두 정탐꾼의 즉각적인 반응, 이 순종 사이에는 많은 내용들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가도록 지시받은 곳은 여행지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가도록 지시받은 곳은 하나뿐인 소중한 생명을 이룰 수도 있는 적지 한 복판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이들이 갈지 말지 갈등했더라, 머뭇거렸더라, 회피했더라 라는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정탐꾼의 임무를 부여받고 자신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적진으로 즉각적으로 순정하며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여호수아 1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요단 동편을 차지한 지파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 고백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순종과 결단을 준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는 두 정탐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앞의 상황과 환경보다 여호수아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정탐꾼들은 결코 무모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지시에 즉각적인 순종으로 반응한 두 정탐꾼은 여리고로 갑니다. 그러나 이들이 아무 계획 없이 무작정 여리고로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기도하며 성공적인 임무 수행과 무사 귀환을 위해 그들 나름의 치밀한 계획을 분명히 세웠을 것입니다. 침투일은 언제로 할지, 침투는 낮과 밤 중 언제가 좋을지,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우기로 인해 강물이 불어나 있는 상황에서 배를 타고 건너야 할지 아니면 맨몸으로 건너야 할지, 도하 후 도착 지점은 어디가 좋을지, 이후 여리고성까지 어떤 경로로 이동할지, 여리고 사람들의 의복은 어디서 구할지, 여리고에 잠입한 후에는 어디를 거점으로 정탐 활동을 전개할지 분명 그들 나름의 준비가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게 계획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넌 이후의 계획은 결코 명확하게 세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그들이 여리고에 가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가능한 범위 안에서 치밀한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일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예상 가능한 것은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을 것이고 예측 불가능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철저하게 맡겼을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이끄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여리고 잔입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 정탐을 위한 거점으로 라합의 기생집을 선택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창녀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두 정탐꾼이 창녀의 집을 선택한 이유는 이런 곳에 드나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리에 다니기에 정탐꾼인 자신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이 드나들기에 여리고의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하기 좋다고 생각했고 여리고 사회의 주요 상황과 분위기, 거주민의 상황을 확인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름 치밀하게 생각했으나 여리고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본다면 정탐꾼들의 친익과 이들의 활동 지역에 대해 그들은 어렵지 않게 예측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탐꾼들은 이런 사실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잠시 후 자신들에게 닥칠 위기 상황에 대해 예상치 못한 채 기생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주변에 기생집이 여럿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중에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으로 보이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필연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은 이후 발생하게 되는 위기 상황에서 담대하고 지혜롭게 대처한 라합을 통해 그들의 생명을 보전받게 됩니다. 여느 기생이었다면 라합과 같이 위기 상황에 그렇게 침착하게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을 것이고 이들은 생명을 보호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특별히 이들의 판단과 선택의 과정에 개입하심으로 이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후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만남을 통해 정탐꾼들의 생명을 보호하셨고 라합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탐꾼들에게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더불어 정탐꾼들을 통해서는 사회적 무시와 소외를 경험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자기 자신을 부정당하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다 영원한 멸망에 처할 운명에 놓여 있던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잠언 16장 9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 삼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합의 집에 들어간 정탐꾼들은 피곤에 지쳐 잠을 청하게 됩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르러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한편 여리고 왕도 이스라엘이 가까이 다가오자 그들의 정탐 활동을 예상하고 치밀한 경계와 첩보 활동을 이미 펼치고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간 바로 그날 여리고의 어떤 사람이 라합의 집으로 정탐꾼들이 들어간 것을 목격하고 여리고 왕에게 신고합니다. 이는 이전부터 여리고에서 정탐꾼들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내용을 알렸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리고 왕은 곧장 라합의 집으로 수색대를 보냈습니다. 어떤 경로에서 정탐꾼들의 침투가 노출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결과만 본다면 기생집이 안전할 것이라는 그들의 생각은 틀린 생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탐꾼들은 임무도 수행하지 못한 채 생포되기 직전의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라합의 집에 도착한 수색대는 그녀에게 정탐꾼들을 밖으로 끌어내라고 요구합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정탐꾼과 라합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이런 상황을 예상했고 수색대가 자신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두 정탐꾼을 숨겨두었습니다. 라합이 두 정탐꾼을 미리 숨겨두었다는 것은 자신의 집에 온 이 낯선 두 남자가 이스라엘의 정탐꾼이라는 사실을 라합이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색대가 오기까지 정탐꾼과 라합 사이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들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라합이 낯선 이 두 남자의 정체를 알고도 숨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의 거주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탐꾼의 침투 사실에 대해 여리고 왕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라합 스스로 어떤 결단을 한 것인지 그녀는 정탐꾼들을 구하기로 마음먹었고 이들을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 속에 숨겨놓고는 지혜로운 말로 수색대까지 따돌립니다. 정확한 상황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붕의 3대 속이라는 표현에 대해 설명드리면 3은 세마포 등의 옷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3으로 실을 만드는데 3이 가공되기 이전에는 줄기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즉 3이 줄기 상태로 있는 것을 3대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붕은 정사각형 모양으로 평평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곳에 3대가 널려져 있고 정탐꾼들은 그 안에 들어가 숨어 있는 모양새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지푸라기 속 안에 들어가 숨어 있는 모양새와 유사할 것입니다. 본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끌어내라는 수색대의 요구에 이렇게 대응합니다. 낯선 이들이 온 것은 맞지만 그들이 정탐꾼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이곳을 떠났습니다. 서둘러 따라간다면 그들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라합은 지혜로운 말로 수색대를 따돌렸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탐꾼이 집에서 떠났다는 라합의 증언이 있다 해도 수색대는 그 집을 수색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수색대의 지휘관은 라합의 집을 수색하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지점입니다. 저는 이 지점 역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서둘러 따라가면 잡을 수 있다라는 라합의 말을 통해 하나님은 수색대 지휘관이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지휘관은 지금 바로 추격하지 않으면 추격의 골든타임을 놓쳐 잡을 수 없겠구나라는 조급함에 사로잡혀 라합의 집안은 수색할 생각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 라합의 입에 지혜로운 말을 주셨고 수색대 지휘관의 판단을 흐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상황 판단을 위한 분별력과 담대함, 지혜로운 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겸손하게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라합에게 거짓 정보를 들은 수색대는 정탐꾼들을 잡기 위해 급히 성문을 열고 나갑니다. 이들이 성 밖으로 나가자 성문은 굳게 봉쇄됩니다. 수색대는 정탐꾼들을 잡기 위해 요단강 나루터까지 추적합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한밤중 정탐꾼들은 옥상 3대에 숨어 숨 죽이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정탐꾼들은 라합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하기가 매우 모호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안 믿을 수도 없는 상황이니 그저 3대에 숨어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수색대를 따돌린 라합은 지붕이 두 정탐꾼에게 올라갑니다. 라합의 이런 행동을 통해 그녀가 하나님과 자신의 민족 여리고 사이에서 여리고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라합의 선택은 생각이나 말에 의존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정탐꾼들을 숨겨주며 수색대를 따돌린 구체적 행동을 수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이제 여리고로 돌아갈 수 없는 신분이 되어집니다. 여리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라합의 행동은 민족을 배신한 이적 행위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여리고의 전쟁은 이권을 얻기 위한 그러한 일반적인 싸움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은 세상 풍속을 따라 하나님을 거역하던 여리고가 하나님에 의해 심판받는 싸움이었습니다. 따라서 라합의 선택은 배신이 아닌 회개의 선택이었으며 심판과 멸망이 아닌 생명과 소망을 위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증언합니다. 이 선택이 여리고 사람에게는 비난의 대상이 될지라도 인간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은 믿음장으로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라합의 행동이 믿음의 선택이었음을 확증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 충돌하는 지점에 서 있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라합과 같이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선택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당하는 일은 피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라합은 자신이 하나님을 선택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고백합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입을 통해 고백된 첫 말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줄을 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작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를 받고도 늘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에 갇혀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대상인 여리고 땅의 천한 기생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줄을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라합의 신앙 고백을 통해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던 이스라엘을 향해 적진 한복판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승리를 재확인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라합의 고백을 들으며 정탐꾼들은 무척이나 놀랐을 것입니다. 정탐 활동의 궁극적 목적,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어 라는 답을 라합을 통해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이 궁금해하던 여리고 사람들의 심리 상태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여리고 거주민의 생각과 마음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된 그들은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극도의 무기력함에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극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와 여리고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이런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아모리족 속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일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당시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은 그 일대에 강력한 세력을 형성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두 왕이 힘도 써보지 못하고 거짓대와 같던 40년간 광야를 배회하던 이스라엘에게 전멸당한 것입니다. 이 일을 듣고 거주민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일이 먼 미래 남에게 일어날 일이 아니라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 땅의 거주민은 애간장이 녹았고 정신줄을 놓은 것입니다. 여리고 사회는 극도의 혼돈과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들이 극도의 혼돈과 공황 상태에 빠진 것은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결코 두려운 존재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여리고를 단순 비교해 보아도 제대로 된 군사훈련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잘 훈련된 여리고의 상대가 결코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라합은 이 싸움을 히브리어 하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했습니다. 이는 이 전쟁이 단순한 정복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진행된 거룩한 전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이런 사실을 종합한 라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과 싸워서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 정말 기가 막힌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은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라합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며 얼마나 하나님을 묵상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특정 지역의 신이 아니라 온 천지의 참신이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작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크신 이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이방인이자 창녀였던 라합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더불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여리고에 하고 계신 일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객관화하여 듣게 하셨습니다. 라합의 고백을 들으며 정탐꾼들은 모세를 통해 들었던 신명기 4장 39절에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라는 내용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라합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요? 아직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고백이 명확하지 않은 교우님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만물 속에 드러나 계신 하나님, 특별히 성경 속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은총을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 경험한 적도 없고 교육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엄청난 믿음의 고백과 함께 자신의 운명을 건 모험을 할 수 있었을까요? 11절을 통해 라합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들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에 대해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가 직면하게 될 상황을 보았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증언합니다. 라합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과연 그 일이 맞는지 주변 정세 및 주민들의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듣는 것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성경적 믿음은 무엇인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성경적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것, 내가 희망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것은 미신과 맹신의 모습입니다. 성경적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하고 계신 일,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고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왜곡된 믿음이 아닌 바르고 참된 믿음을 우리는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선택이라는 사실도 확인하게 됩니다. 라합은 하나님과 여리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 과감하게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해 들은 사실을 근거로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건 행위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에도 유사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배와 그물을 포함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선택이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포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 덜 중요한 것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라합은 하나님과 여리고 중에 여리고를 포기하고 더 중요한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대개 둘 중 하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면 두 가지를 다 얻기 위해 욕심을 부리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둘 다 놓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사실 잘 선택하지 못하는 것은 둘 다 갖고 싶은 내적 욕심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선택의 순간 늘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하나님을 상천하지 하나님으로 고백한 라합은 자신의 요구사항을 정탐꾼에게 말합니다. 위기에 처한 정탐꾼들을 구해주었으니 장차 도래할 여리고 심판의 날에 죽을 처지에 놓여있는 자신과 가족들을 선대하여 생명을 보전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말한 이 선대는 히브리어 헤세드를 번역한 말입니다. 여기서 헤세드는 언약을 맺는 당사자 간의 변치 않는 사랑과 자비, 신실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향한 자신의 호의와 지지가 변하지 않을 것임을 주장하며 그들에게 합당한 증표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라합은 부모와 형제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구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때 라합의 나이를 대략 18세 전후로 예측합니다. 이 나이는 부모와 가족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나이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연인지는 알 수 없으나 라합의 부모와 가족들은 그녀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라합이 자신이 부정당한 일을 통해 번 돈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인 순간 애증 관계에 있을 법한 부모와 가족들을 챙기게 됩니다. 가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축복입니다. 하지만 이 가족이 때로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라합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라합은 자신의 삶의 무게도 감당하기 버거웠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가족을 끝까지 챙겼습니다. 라합은 곧 있으면 심판과 멸망의 길을 걷게 될 가족들을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보호하심 안으로 모으는 귀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라합 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지게 되자 그녀의 가족들도 함께 하나님의 자비와 보호하심을 누리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라합은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더욱이 그녀는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통로가 되는 귀한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라합은 살몬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또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이 가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고 온 인류를 위한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족보는 믿음의 선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라합의 믿음의 선택이 먼 훗날 하나님이 이루신 큰 구원의 역사에 기초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우리도 라합과 같이 믿음으로 가족을 하나님의 자비와 보호하심 안으로 모으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먼 훗날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합의 말을 모두 들은 두 정탐꾼은 이 사실이 누설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리고 심판의 날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라합과 가족을 인자와 진실로 대우할 것에 대해 약속해 줍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라합의 집에서 여리고의 상황을 모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정탐의 목적을 달성한 이들은 여리고에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제 여리고에서 탈출해야 하는데 이도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성문은 굳게 닫혀 있고 나갈 방법은 도무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창문으로 줄을 달아내리며 정탐꾼들의 탈출을 돕습니다. 정탐꾼들이 창문을 통해 여리고성을 탈출하는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라합의 집이 여리고 성벽 위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여리고성의 성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여리고의 성벽은 바깥 성벽과 안쪽 성벽으로 구성된 이중 성벽의 구조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성벽의 높이는 9.2m 정도로 추정이 되고 바깥 성벽과 안쪽 성벽 사이에는 4.6m 정도의 간격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바깥과 안쪽 성벽 사이 공간에는 흙과 자갈로 그 공간 4.6m의 공간을 메워두었습니다. 바로 이 위치에 라합의 집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라합의 집은 여리고에서 제일 변두리 외곽 위엄이 도사린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평상시 이곳은 소외된 지역이었지만 탈출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라합의 집이 바깥 성벽 위에 위치한 덕분에 정탐꾼들은 줄을 타고 안전하게 여리고 성을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참으로 놀랍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에게 어떤 불리한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바꾸어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믿음 가운데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어서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산속에 숨어 있다가 사흘이 지난 후 이동하면 수색대의 추적을 피해 안전하게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원합니다. 17절에서 21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합은 정탐꾼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끝까지 그들을 선대했습니다. 이러한 라합의 호의에 정탐꾼들도 라합과 맺은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 약속의 확실성을 보장해 줍니다. 12절에서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약속의 증표를 요구했습니다. 그 증표가 무엇인지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줄을 달아 나온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어두라고 합니다. 이 붉은 줄은 라합의 집에 있던 줄이거나 아니면 정탐꾼들이 전해준 줄로 보여집니다. 이 붉은 줄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붉은 피가 발라진 집을 넘어갔던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라합의 집에 메어진 붉은 줄 역시 하나님의 심판 중에 그들을 보호할 증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변두리에 위치한 라합의 집은 홍수 속 구원의 방주와 같이 되었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가정이 생명을 살리는 통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탐꾼들은 상호간의 약속을 구체화하고 재확인했습니다. 라합의 온 가족이 그녀의 집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는 것과 만일 가족일지라도 그녀의 집 밖에 있는 사람은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고 그 책임은 자신들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 라합의 집안에 있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면 그 책임은 오롯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말하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누설할 경우 정탐꾼들과 라합의 약속은 파기될 것임을 언급합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라합은 정탐꾼들을 떠나보내고 그들의 말대로 곧장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 달았습니다. 정탐꾼들 역시 라합의 조언대로 산속에 사흘간 숨어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진영으로 무사 귀환하게 됩니다. 두 정탐꾼의 정탐을 평가하면 여리고에 도착하자마자 발각되어 제대로 된 정탐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정탐은 실패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로 보여지는 이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이루어 가셨습니다. 라합을 만나게 하셨고 라합을 통해 정탐꾼들의 생명을 보호하셨고 극도로 혼란스러운 여리고 거주민들의 상황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본문에는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아 두 정탐꾼이 스트레스를 받았다 또는 원망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런 기록이 없는 것은 이들이 실패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끄심에 유연하게 따라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참 많은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뜻대로 상황과 환경이 통제되지 않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의지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참으로 멋진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계획은 불완전하고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도 여전히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것이 일상에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음을 인식하고 약속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복귀한 두 정탐꾼은 정탐 과정에서 겪었던 모든 내용을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과 여리고를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분명하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 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2장의 내용을 통해 이 전쟁의 수행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시며 정탐꾼들의 순종 가운데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셨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놀라운 만남을 예비해 두시고 그들 서로의 생명을 보호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은 라합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고 라합의 믿음의 선택을 통해 그녀와 가족을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선택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선택해 나가는 것입니다. 눈앞의 환경과 상황에 의한 선택이 아닌 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택은 먼 훗날 하나님이 일하실 기초가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원한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어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하지 않게 하시고 창문을 열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라합과 같이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도 살고 우리 주변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